안녕하십니까. 이제 부천에서 나오고 있는 주민영 자매입니다. 처음에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인생 여정도 짧고, 굴곡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족 3대가 나오고 있으니, 좀 가족 전체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부모님과 언니네 가족, 저희 가족 해서 이제 모두 같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제가 제일 어리다 보니 저희 가족 간증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본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천의 신앙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를 일찍 여의신 아버지께서는 가족애가 남달랐고, 딸만 셋인 저희를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박물관으로, 여의도 광장 등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나갔고, 온몸으로 재밌게 놀아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매주 도시락을 싸시느라 아마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였습니다. 동네에 가까운 학교가 있었지만 서울 오류동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은 오류동 가는데 가깝고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 오류동으로 가는 버스는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고 도로가 좋지 않아서 정체가 심해서 가는데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버스가 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사람이 가득 차서 탈 수가 없어서 집까지 비를 맞고 걸어오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숭아를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복숭아를 팔지 않았고 먹고 싶을 때는 다른 동네에서 복숭아를 사서 검은 봉다리에 싸서 집에 가져가서 먹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찬송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커서 알고 보니 이유는 신앙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촌은 박태선이 창시한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인 천부교 신도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 성경을 잘못 풀이하여 선악과를 복숭아라고 해석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복숭아밭을 사서 베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천은 복숭아하고 뱀이 많아서 복사골이라고 불리는데 그 많은 복숭아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온재단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그래서 그 시온재단의 학교를 다니기가 싫어서 저희는 멀지만 서울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통영에서 태어나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화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마저도 홍역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날한 번에 잃게 되자 큰 슬픔과 충격으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뒤 아버지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매일 울음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보육원 원장님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며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면 돌아가신 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천부교를 믿게 되었고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 건물을 짓는 일이며 공장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촌 안에서 아버지는 제강 공장 사무일, 현장 감독, 수행 비서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많은 직책을 맡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눈여겨본 외할머니께서 아버지를 큰딸인 엄마와 결혼을 시키셨고 신앙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촌이 만들어지고 부흥하게 되자 박태선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때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부모님은 신앙촌 내에서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올 집도 없었고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신항촌에 그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감수하면서 신항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신항촌에 사시다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셨던 분께서 저희 가족에게 교회 다녀보라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고 계셨지만 잘못 믿었던 두려움 때문에 쉽게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형 교회이니 이단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형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성경책이 눈에 띄지 않게 가방에 넣고 집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성경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산과 바다로 나들이 갔던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 중고등부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니 조금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만찬 의식이 반복되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드럼과 기타로 한껏 분위기를 띄어 찬송을 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기도도 해보았지만 방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의문만 들었고, 나중에는 옆 사람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도덕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로 채워졌고, 반복되는 좋기만 한 말씀에 졸음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거란 믿음으로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등하교 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색할 시간이 많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또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바쁘게 생활하면서 중고등 시절에 가졌던 궁금증은 잊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번 성가대에 서고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는 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농촌에 사시던 부모님의 친구분께서 교회 세미나가 있으니 우리 식구들이 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거듭되는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워 저희 가족은 일단 들어보자고 하였지만 엄마는 종교는 강요하지 말라며 듣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분 댁에서 아버지와 큰언니, 작은언니, 저 넷이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부탁으로 마지못해 듣게 된 저희는 궁금증보다는 반박을 할 마음으로 들으면서 말씀 구절을 메모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더 꼼꼼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몰랐던 성경이 앞뒤 문맥에 맞게 풀어주셨고, 둘째 날부터는 온 가족이 성경풀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또 신약에 와서는 제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후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감사함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대형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경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볼수록 감사가 되어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신랑도 알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육아서적부터 성경을 토대로 쓴 육아서적, 유대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의 육아서적 등을 읽으며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겠다고 든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예배를 진심으로 다해서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고 어린이 찬송을 듣고 부르고 말을 할수 있을 때부터는 귓가에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암송할 수는 있었지만 예배의 경건함에 대해 알려주기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아방에서의 예배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자매들의 교제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육아 정보 교환 시간으로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조금 더 자란 유치원 시기에는 어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놀이방에 모여 놀이 활동을 하였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른 예배 시간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지만 잠시였고, 이후 시간은 어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활동들로 싫증을 냈고, 그 욕구를 충족해주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예배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예배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말씀과 구절의 인용, 교회의 필요를 성경 말씀을 빗대어 정당화하는 설교를 듣자니 마음이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예민한 조카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설교가 명확하지 않아 구원을 받았으니 되었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살면 된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예배 시간이 아이들에게 무의미한 시간들로 보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어했습니다. 그쯤 교회에서는 파당이 생기고 성도들 간의 비방이 오가더니 결국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제는 다른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틈틈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 대형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잘 얘기하지 않았고, 성경 해석을 명확히 해주지 않아 옮길 만한 교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쯤 아버지는 고향분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불교만 믿고 전도해도 교회는 형님이나 열심히 다니라던 후배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며 무척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후배분에게 그 교회가 어디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성경 관련 서적을 읽으시던 아버지께서는 정동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교회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교회라며 아버지께서 교회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있었노라며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서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언니, 저는 각기 다른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뒤 교회 사이트에 들러 글도 읽어보고 설교 말씀도 듣고 교회 예배당 사진도 보며 저희 믿음과 제가 짧게나마 알고 있던 교리가 같음을 보고 한달 만에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로 옮기고 난후 제일 좋은 점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주일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과 그날 설교 말씀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배 이후에 짧게나마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강의였습니다. 우둔한 자라 읽어도 알수 없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한장한장 앞뒤 연결되는 성경 구절과 함께 풀이해 주시니 너무나도 재미있고 알아갈수록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 중 제일 큰 변화는 엄마였습니다. 어려서 눈병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 두 눈의 시력 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책을 오래 보지 못하십니다.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성경을 1년에 1독을 두 번이나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재도 피곤하다고 참석하지 않으시곤 하셨는데 교회에서의 행사나 교재는 참석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언니네 가족은 일주일에 한번 가족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사춘기 조카들은 엄마의 잔소리로만 여기던 생활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 가족은 형부가 해군이라 진해에 정착하게 되어 그곳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킹제임스 성경과 소책자들을 보내주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원을 받고 기뻤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화되는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작지만 아주 조금씩 저희 온 가족이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3년 전이 교회를 옮기면서 알게 되었던 기쁨과 또 감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또 안일함 속에 나태해져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현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